성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죽덕숙덕 200신 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참 하기 힘든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네.
주영민입니다.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하성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상상하기도 싫었던
네.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설마했던.
인도네시아한테 승부차기에서 지면서 우리는 8강 탈락.
탈락. 파리올림픽.
신태용호는 오늘 4강 탈락.
네.
그래도 일단
기회는
3-4회전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지더라도 이제 아프리카 기니와 플레이오프가 있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지금 인도네시아 축구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네.
사상 처음은 아니라 아마 68년 만에
올림픽 진출이
네, 네.
멜버른 네, 네.
뭐 지난 아시안컵은 사상 첫 16강 진출이었고 그죠. 이번에도 뭐 사상 첫 4강 진출이었고
출전도 처음이었습니다.
출전도 처음이었죠. 네. 뭐 그때는 아마 60년대는 예선이 제대로 치러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든 근래에는 인도네시아 축구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신태용 감독이 어쨌든 한국 축구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한꺼번에 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네. 운명을 두 팀 다 바꿔버렸죠.
네.
뽕피디와 주바페는 축구 없는 올림픽은 처음 경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 네, 그러네요.
축구 없는 올림픽 경험했어요? 84년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은 나.
살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네. 저는 축구가 올림픽 종목에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84년 올림픽부터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연히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고 88 올림픽 때 우리는 김정남 감독이었고 당시 비쇼비츠 감독이 그 소련 대표팀 이끌고 와서 온 이후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소련이랑 우리나라가 맞붙었던 건가요?
정확한 경기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옛날이긴 하죠.
네, 옛날이죠.
그 당시 축구를 했었다는 건 기억을 네. 한다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88년 이후에 처음으로
네.
일단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착잡합니다. 자 축덕 토토도 착잡하네요.
착잡한 네. 저 한 경기도 못 맞힌 적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저도 한 경기도 못 맞췄네요.
근데 저희 성적이 다 저주예요. 최고가 한 경기라니 울산승.
지난주가 딱히 이변이라 할 만한 경기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좀 삐딱하게 찍긴 했어요 지난주에.
이변 예. 대전이 서울 잡은 게 이변
이변인가요?
이변인가요?
원래 꼴찌 팀이었으니까 대전이.
아니, 그러니까 네. 아 그렇긴 하네요.
제가 있어서 반대로 찍으셨어야 잘 맞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잣대가 없었습니다. 자 댓글 가겠습니다.
네 돌뿌리째님이요 골대녀 열혈 시청자인 저희 13살 아이가 골대녀를 함께 시청 중에 주바페 30m 아쉬운 중거리 슛을 보고 연습하면 다 되는구나라고 말해서 빵 터졌어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멋진 경기였어요. 축구 팬이고 K리그 매니아라서 차에서 이동 중에 같이 자주 듣는 축덕숙덕인데 주원아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주바페님이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원아 노력하면 다 된다.
근데 요 연습하면 다 되는
30m 중거리 슛만.
네, 그건
아니고.
요 멘트를 방송 중에 하셨던 거예요? 연습하면 다 되는구나.
아니 이 친구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 잘 들어 좀.
집중 좀요.
아, 이해 능력까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지금 퓨즈가 약간 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평소에 이제 주 선배가 얘기하는 말은 아니긴 한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친구가 그 예. 경기를 보면서 연습하면 다 되는구나라고 말을 했다네요.
연습해도 잘 안 돼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13살 아이에게 배웁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저희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의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애플 팟캐스트로 듣는 애청자입니다. 오늘 올라온 이번 주 팟캐스트가 지난주와 똑같은 파일로 잘못 올라왔네요. 뭔가 익숙한 이야기다 생각했는데 임영웅 이야기부터 해서 이번 주에 U22 아시안컵, 개막, 코리아컵, 서울 더비 등등 지난주와 같은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 확인 부탁드린다고 주셨는데 왜 네. 그랬어요?
요 댓글 올라오자마자 그 저희 인턴 PD 포함해서 제작진들이 확인해봤는데요. 이게 애플 팟캐스트 자체의 오류라고 해서 또 아. 특이한 게 기기마다 재생되는데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기에서는 똑바로 재생이 되고 그 에피소드가
제대로 올렸는데 여기서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괜찮으실지
근데 이게 자체 문제라서 저희가 좀 잡기엔 힘든 이슈
AI가 오해를 했을까요? 네.
그러게요.
지난주 유튜브에 인도네시아 팬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렇죠.
네.
한국과 붙게 돼서 영광이라는 내용이 좀 많았고 뭐 이기긴 힘들겠지만 우리는 신태용 감독과 함께한다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어요.
근데 이겼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비행 낭님이 에고 완패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토기 52님이요. 프로축구협회에서 24일부터 악플 고소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예선 탈락 후에 악플이 새벽부터 많이 달리던데 다 고소당하려나요? 기사 내용에는 선수 이야기만 있던데 감독이나 코치, 축협, 정몽규 등등 악플도 고소당하려나요?
이게 보니까 프로축구협회라는 되게 그 없는 단체예요. 이 자세 찾아보니까 프로축구 선수협회에서 이런 걸 했더라고요.
아, 선수협회.
선수협회. 네.
선수협회니까 이건 선수랑 지소연 선수가 뭐 장자리 맡았던 그 그렇죠. 예. 단체 아닌가요?
그 아. 선수협회인데
이제 프로축구 연맹이 아니고.
예. 프로 선수들에게 이제 악플이 너무 많이 최근 들어서 달려서. 가족들을 공격하는 악플들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수협회에서 입장을 냈던 거였습니다.
하얼빈의 장채님이요. AFC 어워드는 이 상황에서 왜? 지상파 올림픽 중계 매우 난감한 파리 올림픽 관심이 더 없어지겠네.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길.
아, 충격적이죠. 지상파 네. 입장에서는 사실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 그러니까 그 중계에 있어서 그 중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두 종목이 이제 축구와 야구.
야구죠.
거든요.
네, 야구 없고.
근데 야구는 없고 원래. 네. 그리고 축구는 사실 축구가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면 한 올림픽 기간의 절반 정도를 책임져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해가지고 한 네. 중반까지.
아, 편성 측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3, 4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하기 네.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축구의 흥행을 이제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좋은 네. 아, 킬러 콘텐츠인데.
중요한 역할은 또 개막 전부터 하기 때문에 열기를 그렇죠. 올려주죠.
그렇죠.
붐어버려 네. 주죠. 네.
좋은
이번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단체 구기 종목은 여자 핸드볼 한 종목.
맞아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88 올림픽 이후 최소 선수단을 네. 구성하게 될 것 같아요.
150여 명이라고 네.
기사 본 것 같아요.
200명이 네. 안 된 적이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못할까요? 고르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일단 종목이 선진화되고 있고 한국에서 잘하는 종목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헝그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레슬링, 복싱 이런 그 격투기 종목들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기 시작했죠. 역도라든가.
그렇죠. 2000년 초반 네. 90년대부터 해서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가 좀 선진 스포츠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런 선진 스포츠에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점점 센 이 분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한 명씩 낳다 보니까 그런 힘든 종목을 안 시키죠.
어.
안 시키게 되고 뭔가 그 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좀 이게 돈이 좀 되는 종목 쪽으로 좀 가게 되고 선수 생활이 끝나더라도 뭔가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점점 세지는 종목이 되고 또 우리가 잘했던 태권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세계적인
다 잘하니까.
수준이다 이제
맞아요.
상향 평준화가 네. 되면서 이번에 우리 태권도 정말 메달 하나도 못 딸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팀도 그렇고 동남아 선수들도 되게 태권도를 잘하죠.
동남아가 되게 잘하죠. 유럽도 잘하고요.
걱정이네요.
그래서 좀 한국 스포츠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다.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AFC 어워드는 왜
이거는
이 상황에서 뭐 질문은 있는데
AFC 어워드가 올해 10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 이건 이미 이번에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전부터 좀 정해져 있던 건데 AFC 어워드 때문에 최근에 쉐이크 살만 AFC 회장이 방한을 했죠. 그래서 그 방한을 해서 이걸 살펴 이 내용을 좀 논의하고 그다음에 천안 축구 센터 방문하고 그러냐고 정몽규 회장은 이제 살만 회장 AFC 회장을 군에서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뭐 현장을 그 전에 갈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은 안 갔고요. 그 23세 이하 열리는 카타르 대회를 안 갔고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살만 회장이 축구협회를 방문하니까 직원들 다 데리고 나와서 단체 사진 찍고 뭐 그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올림픽은 떨어졌는데 우승해서 사진 찍어야 되는
그렇죠. 그 살만 회장이 또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하고 갔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와 어떤 기업들이 조금 이 AFC의 어떤 지원과 어떤 스폰을 좀 해달라는 그런 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회가 좀 노력해달라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고 갔죠.
돈 거들어 오셨네.
돈 거들어 왔죠.
권솔 아빠님이요. 양한빈 선수 아무 기사도 안 뜨던데 근황 좀 알려주세요.
저도 뭐 따로 알아본 건 아니고 그냥 그 기록을 봤는데요. 지금 일본 세레소 오사카에서 뛰고 있죠. 그 서울에서 이적해서 2023년에 이적했는데 거기에 주전 골키퍼는 우리나라 김진현 선수입니다.
아.
그래서 김진현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김진현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양한빈 선수가 이제 계속 경기에 나와서 조금 경기 뛴 건 있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9경기, 10경기 진행되는 동안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김진현 선수가 전체 경기를 다 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골키퍼가 두 명이나 되네요.
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지금 서브로 벤치 앉은 것도 딱 10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2가 아니라 아예 3까지 좀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지난 시즌에 그래도 13경기 출전했습니다. 네.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현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난주 다들 황망하게 보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안부 인사도 잘 안 나옵니다. 질문인데요. 올림픽 탈락으로 유튜브에 이런 뒷이야기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보다가 박문성님 영상도 봤는데 전직 축협 직원이란 분이 나오셨는데 정몽규 회장의 연임 의지가 오히려 지난번보다 이번이 강해서 꼭 하려고 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축협 내부 분위기나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연임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연임하려고 하면 정말 될 것 같은지 등이요. 물론 올림픽 탈락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번에 클린스만 감독 경질 기자회견에서 본인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되게 애매한 답변을 했었죠. 에이. 당시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린 결말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몽규 회장은 계속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지막까지 끊놓지 않는
그렇죠.
분위기죠.
네. 그 뭐냐면은 이게 5월 15일 날 태국에서
근데 지금 끈이 좀 더 얇아졌죠.
그렇죠.
이번에 탈락하면서. 네.
추만 달아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달 5월 15일 날 태국에서 AFC 총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정몽규 회장이 AFC 집행위원 선거에 나갑니다. 근데 이 선거가 뭐 누구끼리 서로 대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자리 빈 공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유력이 아니라 그냥 확정된 상태예요. 그거를 하려는 이유가 그 정몽규 회장이 사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정식 규정상으로는 그 연임까지만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선도 그때 어떤 업적을 내세워가지고 삼선이 됐어요. 이번 사선은 약간 그 업적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 단체에서 어떤 직위를 하나 갖고 있으면은 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을 위해서 이 집행위원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연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피파 평위원 옛날에 집행위원이었죠. 거기에 선거 두 번이나 나갔다가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를 노리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니까 이렇게 급을 낮춰서 AFC 집행위원으로 좀 나가겠다는 거고요.
AFC 어워드 이번에 개최하는 것도 약간 그런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네. 뭔가 국제 행사를 하면서 약간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찍고 그 AFC 사람들이랑
지금 그 인지도가
그러니까요
중요합니까?
그래서 AFC 회장이 방한했을 때도 중요한 대회 기간임에도 한국에 남아서 그렇게 환영을 했겠죠.
아니 네
이분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전직 직원분의
네.
말이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하면서 그 링크도 걸어주셨는데요. 잔디 전문가로서 하 기자님이 보셨을지 영상은 정말 대단한데 대단한 거와 별개로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와,
저 이거 보고 왔는데
정말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1조를 넘게 했었더라고요.
네. 미래시대 경기장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와, 그게, 그 정도인지는 몰랐네.
전 그게 무슨 가상 그런 현실을 그려놓은 건 줄 알았는데 시즌 줄 알았는데 진짜
잔디
그래요.
밑에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네. 네.
오잉 하면서
요경 기장이 그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네.
봤어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영상 봤죠?
예, 네, 봤습니다.
거기가 대대적인
본 것처럼 얘기해.
아,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영상을 못 보시니까.
근데 이거 링크 같이
보시면 연기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못 본 척. 어설프군.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구장 자체도 개폐식 동구장으로 바꾸고요. 개폐식이 가능한 걸로. 그다음에
멋있다.
그거보다 이 안에 이 시스템이 저도 정말 놀라울 정도 저 처음 봤어요. 이 영상 통해서
그러니까요.
처음 봤는데. 약간 주차 타고 느낌이더라고요.
잔디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차를 올려서 뿌듯이 잔디를
그렇죠.
내려가는데
이 차 이렇게 돌리면서 주차하잖아요. 지하에 2층 3층씩 해놓을 때, 그러니까 잔디가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게 트롤러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돌려가지고 그 경기가 끝나면 잔디를 전부 지하로 내려서 지하에서 LED 조명 쏴주고 최적의 습도까지 맞춰주면서 잔디를 그
관리하고 네,
양육한 다음에 경기 날 다시 올려가지고 한다는 네. 6시간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올리고 내리는 데만 해도 어,
전 정말 놀랐던 게 그걸 이제 밑에 다 내리면 위가 이제 맨바닥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공연을 테일러 스위프트도 네. 공연한다고.
5월 며칠 날 공연 예정돼 있고.
그리고 그거를 두 개 나눠서 그 농구장으로도 만들던데요. 네.
그
영상.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활용도가.
와 정말 놀랍던데. 근데 1조 넘게 거기 쓸만한.
해소하려면.
네, 그렇죠. 네. 이제 축구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네. 거기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는 너무 잔디 생육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네. 그게 개폐식 구장이다 보니까. 구장이라도 하더라도 뚜껑을 열면은 햇빛이 들어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위해서 LED를 조명을 쏴줘서 이게 태양빛을 대체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잔디 생육에 중요한 거는 환풍이에요. 공기가 좀 통해야 이게 잔디가 생육되는데 그것조차 기계로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잔디 관리를 하고 아무도 밟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위에는 정말 그런 좋은 환경이라서 최고의 컨디션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레알 잔디 왜 이래라고
일부러 안 좋게 한 거 아니에요? 맨시티 패스 축구 막으려고
아, 아 막상 잔디를
전략적으로
잔디의 그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죠. 아,
LED 좀
상대 스타일에 맞아. 따라서
환풍 좀 덜하고 통풍 덜하고
야 오늘 공기 막아
야 좀 저 땜장 좀 띄어지게 질퍽질퍽하게 만들어 너무 너무 상상력인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는데 잔디가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홈 이점 중에 하나인데 충분히 그런 식으로 상대 특징에 맞는 거를 잔디 관리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스프링클러 물 많이 뿌리잖아요. 경기 시작 몇 분 전에 그다음 하프타임에 뿌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무조건 뿌려야 돼. 그래서 약간 양을 조절하는구나. 그래서 패스 축구 이렇게 뭐 빠른 전환이 필요한 팀들은 물을 많이 뿌립니다. 공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예. 근데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또 새로운.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항상 물을 많이 뿌리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뿌리게 하나 했었는데 그때는 그 물 많이 뿌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체력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패스 축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상대를 지치게 하려고 오히려 질벅질벅하면 뛰는데 더 힘들 수 있죠.
잔디 길이도 되게 세심하게 관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거 되게 재밌는 영상인데
참고로 타사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베르나베우 경기장이 워낙 다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뮤직뱅크가 10월에서 여기서 한다고.
아 진짜?
아 진짜요?
네네.
오피셜로 갔다.
대단하다.
노는 10월. 케이팝 예. 콘서트.
예전에 제가 삿포로 그 동구장 갔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쓰는 그 경기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삿포로 동구장이 2002년 월드컵 때 지어졌어요. 야구장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축구할 때는 축구장, 그러니까 기본은 축구장이에요. 원래 기본은. 근데 야구장으로 만들 때는 잔디를 통으로 경기장 밖으로 빼요. 잔디가 통으로 이렇게 그냥 경기장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야구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맨바닥에다가 인조 잔디 깔아서. 그리고 축구할 때는 우리가 그 예전에 조광래 감독 시절이었나요? 삿포로 참사 한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경기장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잔디를 밀어놓고 다시 그러니까 밖에서 그
햇빛 받고
완전히 이제 노출된 상태에서 잔디 관리가 더 쉬워지는 거죠. 어찌 보면
그치, 지붕도 없고 하니까요.
그렇죠. 하고 이제 다시 그 경기할 때는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오따니 홈구장이었죠. 니오넴.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 그리고 질문 아닌 영상입니다 하면서 AI에 관심 많으신 주 기자님을 위해 준비한 영상도
이건요 봤는데요 4시간 반짜리예요 영상.
맞아 4시간 반.
4시간 반인 거 보고 처음에 한 1분보다 말았습니다.
맞아 저도. 네,
보다가
추측용 영상. 네.
이게 보니까 어떤 기술에 대한 그 신기술 설명이 아니라
4시간짜리.
그 매뉴얼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이런 그 트래킹하는 장비거든요. 네. 그거 같던데요. 우리 그 저기 그 등에 다는 그 EPTS 등에 다는 GPS 선수들
다는 거요?
그 뭐 그 뭐라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이죠. 그거를 여기 등에 달고 하잖아요. 근데 황희찬 선수 때문에 알려진
거.
그 시스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추적, 그 스피드 궤적 이런 것도 추적할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이제 그 툴 그 기능 설명을 4시간 반 동안 하더라고요.
저도 다 보지 못해. 좀만 근데 보다 끝입니다.
이게 독일 거가 분데스리가 를 대상으로 하던데 사실 독일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이런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언제였죠? 그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했을 때 그때 EPTS가 처음으로 독일 선수들이 달고 왔어요. 아. 와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선수들의 그
체력도 좀
관리 관리하고 이런 게 독일이 우승했잖아요 그때.
그쵸.
독일이 우승하면서 그 빅데이터의 활용도에 대해서 축구계가 눈을 뜬 아. 계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EPTS가 보급이 되고 이제 AI까지 이제 막 이렇게 그 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재밌는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축덕 속덕을 듣고 계십니다. 잊지 말고 하트 꾹.
자, 이슈 포커스 독이 된 투자 무리수 황선홍 감독의 쓴소리 듣고 뵙기.
네, 쓴소리 듣고 좀 하고 축구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 마디 남기셨죠.
뭐 시스템에서 남긴 거는 좀 약하고요.
예,
쓰지 않았고요 별로. 쓴소리는 좀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 시스템 얘기는 꼭 패정들의 레퍼토리 같아요.
그리고 좀 황선홍 감독이 얘기한. 뭐 4년제로 4년 주기로 운영돼야 된다는 게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 그쵸, 뭐 어찌 보면 예, 병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하나만한 소리가 아닌가. 지금 이번 대회 실패한 거에 대한 원인으로 그걸 꼽을 순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데리고 왔던 선수들도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못 나갔지만 계속해서 관리를 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2년 전부터 소집해서 뭐 정상빈 선수도 그렇고 이태석 선수도 그렇고.
근데 황선홍 감독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 4년 주기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축구협회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줬다. 라는 서운함이 묻어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네.
어찌 됐든. 일단 축구협회에서 투잡시킨 거는 완전히 최악의 결과로 나왔죠. 네,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게 황선홍 감독을 잃을 것이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A대표팀 감독으로 크고 있는 감독인데 설 익은 열매를 땄다가 이제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네,
황선홍 감독은 A대표팀 맡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네.
앞으로 감독 커리어 자체를 이어가실 수
근데 굉장히 어쨌든 큰 타격인데 뭐 좀 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네.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열린빨이든 뭐 대표팀이든 A 대표팀 쪽 관련해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힘들죠.
이제 K리그 네. 사령탑 그쪽은 네. 돌아갈 수 있어도
감독 커리어는 네. 이어가겠죠. 아 이번에 정말 실망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인도네시아 경기를 오늘 아침에도 전반만 대충 봤거든요. 저는 그냥 황선홍 감독이 쫄았다.
일단 뭐 5백, 3백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 운영 자체를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역습 축구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모든 자존심을 접고 신태용한테 쫄았는지 인도네시아의 경기력에 쫄았는지 하여간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좀
좀 아쉽죠.
좀 어이가 없죠.
네.
이거는 우리가 월드컵 나가서 강팀을 상대로 할 때 그렇죠. 보여주는 전술인데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34위예요. 우리보다 111개단이나 네. 낮은 팀인데 이런 팀이 이 전 경기에서 4경기를 넣었던 경기를 당연히 분석을 했겠 4골 넣었던 경기를 분석했겠죠. 분석했을 때 이 팀은 역습에 강한 팀이다. 아기자기한 패스를 한 팀이다. 그다음에 드리블이 좋다. 2대1 패스에 능하다.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걸 미들에서 디테일한 분석을 들어갔어야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내려서. 우리 내려서 수비적으로 나가자라고
역습을 안 당하려고
그렇죠.
안 당하려고
내려서
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리더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첫 네. 번째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걸 그것도 상대가 우리보다 더 강팀도 아닌데
네.
만약에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팀을 만나면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먼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걸 먼저로 두고 간다는 거는 좀 거기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게 아닌가.
이게 그 선수들의 자신감과도 연결되는 게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하면은 우리가 준비한 것만 제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황선홍 감독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수비 후역습 준수를 준비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은 안 해요. 대부분 아시아에서 나온 팀들 중에서 호주나 일본 이런 팀들 조별을 하고는 뭐 데뷔해서는 결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할 수 있어도 대부분 조별리그나 뭐 딴 데서 만나는 팀들하는 상태로는 그렇게 연습 안 하거든요. 선수들에게도 되게 생소한 작전이었을 거예요. 이번 선수비 휴학수 작전이.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디테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3백을 들고 나왔을 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중앙 수비수가 단 3명만을 뽑았어요. 그중에서 서명관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 아웃이 네. 됐죠. 이재원 선수도 일본전에서 살짝 부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던 중앙 전문 중앙 수비자원은 변준수 주장 선수 한 명뿐이었어요. 이 선수를 두고 우리가 4백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보다 3백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게 황선홍 감독의 말이었어요. 3백 오케이 좋아요. 3백 그렇게 나갈 경우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둬서 약간 공격 시 우리가 공격 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 한 명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올려서 올라가는. 하는 약간 공격적인 3백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 당연히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이게 경기 흐를수록 보는데 우리 팀이 공격적인 3백이 아니라 이건 완전 수비적인 3백 5-4-1 형태로 간 거예요. 5-4-1은 황선홍 감독이 K리그 감독 시절에 많이 썼던 거예요. 본인에게 익숙한 걸 한 거예요. 포항 때도 그렇고 딴 팀에서도 5-4-1을 좀 많이 썼는데 이 경기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우리 선수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약간 조금 선수의 자신감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길을 살려준 거였죠. 뒤로 물러나네. 그럼 우리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아니 뒤로 물러날 때 그 뒷걸음질을 치니까 뒤에 다섯 명이 있어도 공간이 막 공간으로 다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 패스가 막
잘하더라고.
인도네시아가
패스 정말 잘하더라고요. 탁탁탁 이렇게.
좀 뒤꿈치로 내줘가지고 뭐 벗어났으니까 망정이지 먹혔을 골도 되게 많았잖아요.
한 두 골 정도가 정말 더 먹힐 수도 있었던 장면이고 신태용 감독이 일단 되게 잘 만들었다는 칭찬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는 그래서 황 감독이 처음에 그렇게 선수비 후역수 나오고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컨셉은 이해했어요. 아 전반은 버티고 후반에 교체 카드를 넣어서 왜냐면 정상빈 선수와 이영준 선수가 안 났으니까 후반에 그렇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전반에 그렇게 했으면은 수비 조직력을 조금 더 뭐 집중시켜서 그 무실점을 무조건 끌고 갔어야 될 경기인데 그렇죠. 전반에 우리가 이 실점을 했는데 이 실점을 다 보면요. 첫 번째 실점 장면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원터치 패스가 후방에서부터 7번 정도 이어집니다.
와.
7번 정도 이어지고 7번 이어진 상태에서 우리 수비수들은 공 한 번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고 압박조차 크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중거리 슛이 수비 맞고 나온 거를 스트라이크 선수가 바로 때려 넣었잖아요.
네. 잘 차긴 잘 찼어요.
살짝 얻어 걸린 슛이긴 하죠.
잘 차긴 잘 찼는데 스트라이크 선수 주변으로 보면은 인도네시아 선수가 3명 있어요. 그 주변에 우리 선수가 6명이 에어싸고 있는데 6명이 모두 다 공간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압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위치 압박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 페널티 박스 앞이면 해줘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원터치 수비에 그냥 완전 와르르 무너진 상황이었고요. 우리 그 당시에 중앙 수비수 한 명의 위치가 중앙 수비수 3백이었잖아요. 3백 중에 오른쪽 중앙 수비수 오른쪽 수비수만 그 앞으로 전진을 했었고 나머지 수비수가 왼쪽 포지션을 지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거는 압박을 좀 더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전문 중앙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 판단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 봐도 이게 중앙 수비수 전문 중앙 수비수가 아닌 한계가 드러난 건데 그 당시에 후방에서 롱볼이 올라왔을 때 이강희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이강희 선수가 그거를 공을 따내려고 하지 않고
흘렸죠.
몸으로 막아주면서 골키퍼한테 잡으라고 주려는 건데 골키퍼도 서로 미루고 그걸 스트라이크 선수가 몸으로 밀고 들어가서 슈팅한 거잖아요. 중앙 수비수 전문 중앙 수비였다면 저는 그런 움직임 절대 안 나올 되죠. 거라고 봅니다.
저 다 어떻게 되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이 처치를 하든지 안 닿게 하려고.
황선홍 감독은 왜 중앙 수비수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가 마지막으로 못 온다고 했을 때 중앙 수비수 안 뽑고 중앙 미드필더로 뽑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K리그에서 지금 경기에 뛰는 중앙 수비수가 없다. 볼만한 선수가 없다. 그래서 그 중앙 수비수를 뛸 수 있는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뽑아서 그렇게 쓸 생각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아니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쫄았다는 느낌이 강한 게 첫 경기를 생각하면 아랍에미리트전 어떻게 보면 거의 반코트에 가깝도록 크로스 많이 올리면서
맞아요.
우리가 경기를 주도했는데 중국전 대 보니까 오히려 중국한테 찬스 많이 해주고 일본전에는 아예 내려서서 계속 수비만 하다가 결국에 이제 골 넣고 역전 승리를 이끌어오는데
다행히 이겼지만
그게 이제 굳이 인도네시아라는 팀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다가 얻어맞기만 하고 끝날 수가 있나.
그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안 됐던 게 이날 원톱에 강성진 선수를 세우고요. 좌우에 엄지성, 오른쪽에 홍시우 선수를 세웠다는 거는 컨셉이 명확한 거예요. 그 세 명 선수 다 스피드와 저기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선수비
아니죠.
후역수 전술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연 선수들 앞세워서 역습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공격 보면은 잘게 풀어가 역습이라서 쭉쭉 찔러준 게 없이 그냥 사이드로만 가서 올려요.
무조건 크로스죠.
올리는데 올려 헤더를 받아 세 명 선수 중에 헤더를 받아 준 선수가 없잖아요. 물론 엄지성 선수가 그렇게 해서 골을 넣어서 자책골이 우리 자책골로 한 골 넣었지만 이런 컨셉이었다면은 이거를
않죠.
이영준 선수를 전방에 넣었어야죠. 7연방에 크로스를 할 이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나도 맞지 않는 전술을
네.
왜 들고 나오셨을까요?
투자. 이 문제다.
그러니까 결론 예. 이렇게 할 거면 이런 식의 축구를 할 거면
네.
A 대표팀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사우디 친선 경기에서
그렇죠
더 맞춰봤어야죠.
네.
더 쓰리백을 연구해보고
그렇죠. 네. 더 실전 그러니까
선수들도
유럽파들이 못 올 거를 생각을 해서
네.
감안해서 모든 걸 맞춰놨어야 되는데
플랜 B와 C를 거기서 다져봤어야 네.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황선홍 감독 그때 A 대표팀
맡고 있었으니까 못했죠.
있었으니까 뭐 가서 우리가 우승을 하면 뭐 합니까?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결과보다는 과정 정말 중요한 과정 마지막 뭔가를 다듬을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포기해 버린 거잖아요. 못하게 한 거죠 축구 협회가.
불안한 진조는 조금씩 있었던 게 거기서 우승하고 왔는데 결과 그 이번 대회 앞두고 비공개로 열린 사우디와 평가전에서 우리가 1-0으로 졌잖아요. 그 당시 조금 본 얘기 들어보면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다라고 해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유럽파 선수들이 없이 치른 경기고 그때 사우디면은 그래도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었는데 그 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경기력이 나왔어야 기대를 할 텐데 네. 이 불안한 징조가 그때부터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무실점으로 3연승을 달린 게 어쩌면은 수비에 약간 쿵깍지가 씌운 독이 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중앙수비수 전문 없이도 이렇게 무실점을 버티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테고요.
운이 많이 따랐던 조별리그였나 봐요.
그 지난주에 뭐 황선홍 감독 저희가 칭찬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황선홍 감독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칭찬을
그쵸?
했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중국전에서 보여준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경기력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일본전 경기. 가지고 평가하기 애매하잖아요. 그 어차피 백업 선수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진짜 경기력은 중국이라고 봤을 때 이 경기력이면은 토너먼트 가서 될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도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에 아, 4강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저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황선홍 감독이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명수석 코치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운이 없었다 그랬어요.
운이 없었다는 건 이제 승부차기 얘기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20분 경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인도네시아 팀을 상대로
연장 가고
그래서 전반에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오고 후반에 갈 생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애초에 접근법이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 팀을 상대로 120분 승부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 자체가 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놓고
분위기 끌어올려서
여유 있게 가져가야죠. 경기 운영
우리가 이해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영준 선수가 모두가 다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안 했어요.
나죠.
이유는 있었어요. 이유는 있는 게
스포츠 탈장
그렇죠. 2차전 끝나고 나서 스포츠 탈장 증세가 있는데 이건 못 뛰는 게 아니라 참고. 뛰면서 통증을 참고 뛰는 거라서 네. 이영준 선수가 뛸 수 있는 맥시멈을 60분에서 65분으로 봤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반에 투입해서 120분 연장승부를 끌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아니 전반에 빨리 넣어
그렇죠.
승부를 봤어야죠.
그렇죠. 제 얘기가 그겁니다. 전반에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갔다라고 하면 크로스 위주로 할 거라면 이영준 선수를 넣고 이걸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 참 많습니다.
그 남은 경기가 더 있는데 빨리빨리 전반에 승부를 봐야 체력도 비축되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지난주에 이정찬 기자가 황선홍 감독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감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고민은 하는데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120분으로 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물론 있어야죠. 그쵸? 감독한테는. 근데 120분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후순위에 둬야 되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일단 선제골을 빨리 넣어서 초반에 기선을 잡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인도네시아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 선제골을 넣을 뻔하긴 했죠. 이강인 선수의 중거리.
아, 그렇죠. 그거는 좀 너무 아쉬웠죠.
옵사이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골 들어왔으면 이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졌겠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전에 우리 대표팀이 딱히 뭐 장면을 못 만들어놨는데 그 골 하나, 그러니까 골만 흔든 그 장면으로 분위기를 확 바꿨던 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취소되면서 다시 찬물을 끼얹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전반에 우리가 슈팅수에서 1-7로 뒤지는 경기를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참 이걸 보고 있다는 게
오랜만에 연스 감독님 다시 오신 것 같았거든요.
유효슛이 연계요.
정말 오랜만이다.
인도네시아를 수비로 이기려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 감독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뭔가 트릭을 많이 의식하셨나? 뭔가 있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한테 쫀 것도 있을 거예요. 신태용 감독이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 상대 허점을 잘 파고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 경기 전에도 뭐 1번전 끝나고 나서도 신태용 감독님이랑 황선홍 감독 두 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됐지만 두 분 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신경전?
신경전과 함께 막 그럼 나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두 감독이 걸어온 길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은 감독으로서는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황선홍이 당연히 한국 최고의 스타였지만 감독으로서는 내가 한국 최고의 감독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서티피스를 30개씩 준비하는
그러니까요.
자, 대단하세요. 선수들 거 다 외우는 것도 일이구나.
근데 이제 그런 의욕이 앞서서 러시아 월드컵은 그렇쳤던 거고 그래도 신태용 감독이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을 이겼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좀 그 굉장히 재밌는 감독이고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하지만 좀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은 굉장히 색깔이 강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도 의식은 했겠죠. 신태용이 준비를 했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걸 못하게 해야 돼.
완전히 물러서서 잘된 경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신태용 감독은 이제 뭐 한국을 이기면서 거의 뭐 인도네시아에서 영웅이 됐죠.
신다이용 매직.
근데 이제 신태용 감독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 우리가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의 약간 DNA를 바꿔놨다라고 하는 게. 선수들의 식단을 바꾸면서 선수들의 힘을 키우고 그쵸. 체력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신태용 감독의 접근법은 조금 달랐어요. 인도네시아의 그 혼혈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네덜란드 출신
그렇죠. 혼혈 선수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태용 감독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기회가 날 때마다 유럽 가서 인도네시아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 선수들을 찾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
아,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더라고요.
네, 그 중앙 수비수 한 두세 선수 정도는. 네.
심지어 2월 3월 달에 황선홍 감독이 투잡하고 있을 때 신태용 감독은 그 당시에도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아.
선수를 찾으러. 그렇게 가서
전략을
신태용 감독 찾기.
신태용 감독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막 되게 홀대받고. 갑자기 뭐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감독을 계속 한 해 만에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0세 이하도 못 나가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악재가 굉장히 겹쳤었는데
그걸 다 견디고
한 방에 그냥
아시안 성인 아시안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 3월 초 그때 네덜란드 가서 데려온 선수가 있습니다. 저기 왼쪽 레프트 백 쓰고 미드필더인데 헤이렌베인 네덜란드 팀에서 뛰는 추아온 선수라고 있어요. 추아온 선수가 그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게 3월 11일입니다.
아~
대회 직전에
귀화를 시켰구나.
귀화를 시킨 거예요.
아~
어떻게든 예, 피만 섞여 있다면 다 데려가서
일단 들어와라.
등록 마감 앞두고
피 검사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이 얘기를
주사기 들고 다니면서
대단하시다.
조금 해보면요. 인도네시아 축구의 이제 DNA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점 중에 하나가 피지컬이 약한 거였어요. 선수들이 다 몸이 조금 아파 했는데 그거를 이 기아 선수들 혼혈 선수들로 메운 건데 뭐냐면요. 공격수 우리 두 골 넣은 스트라이크 선수 같은 경우는 185cm예요.
크다.
네, 그다음에 그 수비수 허브너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울버햄튼 21세 이하 자원으로 되게 주목받는 유망주였어요. 지금은 세레스 오사카에 임대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가 187cm.
키 크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3월 달에 귀화시킨 선수. 주아온 선수도 옛날에 수완지 시티에 잠깐 있었고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 있었는데
유로파가 여기 더 많네요.
이 선수가 182cm.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선수는 미드필더 레프트백 다 본 선수고요. 그다음에 그 스트라이크 선수의 두 번째 골을.
그런데 그 팀에서 얼마나 비중이 없으면 다 좋겠어요, 이번에. 다 차출에 허용했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뒤에 할 겁니다. 그런데 제너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너 선수가 누구냐면은 그 스트라이크 선수의 두 번째 골을 도와준 롱패스. 후방에서 롱패스 넣어준 선수. 그 선수는 위트레우트라는 팀에서 뛰는데 이 선수 미드필더고 186cm.
와, 키가 다 180이 그러니까 넘네. 와.
지금 인도네시아의 단점을 이 선수로 주전들의 절반 이상을 다 180 이상의 선수로 바꾼 거예요.
예전에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하고 우리가 붙으면 정말 그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났는데.
김신호 선수만 세워도 확 끝나잖아요.
이제 나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피지컬에서 밀리고 몸싸움에서 밀리던 게 이제 이 몸싸움까지 되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기술, 이델패스 이런 게 더 자연스럽게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뒷부분에 할 얘기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선수들의 차출 역시 많이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인도네시아가 8강에 진출한 다음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당시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나서가지고 이 선수들 차출을 위해서 계속 소통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를 정말 많이 소통을 해서 데려왔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스트라이크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원래 예정이 조별리그까지만 뛰고 돌아가는 걸로 돼 있었대요. 어느 선수들이 조별리그 뛰고 실제로 돌아갔답니다.
다시 온 거예요?
돌아가는데 8강 진출하고 한국전 해야 되고 계속 올림픽 가능성 있으니까 축구협회가 바로 날아가가지고 협상해서 데려온 거래요.
와, 되게 여러모로 우리랑 많이 다르다.
우리 저기 샬만 회장 영접하고 있을 때
네. 거기 협회는 직접 선수를 데리러
AFC 어워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렇죠.
인도네시아 선수 하나 받을 것 같은데 AFC 오드
스트라이크 선수 받고
신태용 감독 받는 거 아니에요?
올해 감독상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시안컵 16강 그리고 이번 대회 4강
진출
그 정도 업적이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죠. 신태용 감독
협회가 정말 협회다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럽파 해외파 선수들을 차출하는 게 정말 다른 나라 협회들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봤는데 일본, 우즈베키스탄 5명.
아, 유로파 선수들.
호주 7명. 아, 좀 유로파뿐만 아니라 조금 합쳐서 해외파까지 합쳐서 호주 7명, 이라크 4명. 우리는 2명이었잖아요. 정상빈 선수, 김민우 선수. 그런 우리는 협회는 정말 해외파, 유로파 차출하는 거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에게 그냥 맡겨놨던 것 같아요. 황선홍 감독이 1월 달에 트르키예 전지훈련을 가서 전지훈련 마치고 나서 영국 이런 데 돌면서 각 소속팀 가서 그 구단 관계자 만나서
지원이 진짜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케이 받은 게 배준호, 그다음에 양현준, 김지수였는데 팀 사정상 이게 마지막에 안 됐을 때 이때는 협회가 나서서 어떻게든 해봤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그 전에라도 제가 황선홍 감독의 투잡이 아쉬웠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월 달에 올림픽 팀을 이끌고 팀 거기 했으면은 그 당시에도 황선홍 감독이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삭답을 받을 생각을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작업이 전혀 안 된 거고 협회도 그냥 황선홍 감독만 믿고 수수방관 손을 놨던 것 같고.
아니, 감독이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갔어야 되는데.
그 협회가 지금 그 약간 그 조직 시스템이 네. 막 지금 엉망이잖아요. 네. 확실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 조직이잖아요.
언제까지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바뀌나요?
아, 최근 협회가 1년 동안 거의 헛발질만 한 거 보세요. 제일 시작이 지난해 3월이었나? 그 승부조작 사면했던 거부터 시작해서 클린스만, 제 모든 거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아, 그렇죠.
밀실로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조차 몰랐던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근데 경질할 때 기자회견에서 정몽규 회장이 프로세스를 거쳤다라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냥 밀실로 혼자 정몽규 회장이 좋아서 뽑은 건데, 물론 그 이후에 과정은 있겠죠. 텃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뽑아놓고 경질하다 보니까 투잡을 세우고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게 보니까 지금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만 보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 없죠.
거의 뭐 자이로 드롭 아니에요, 이 정도는.
자이로 드롭 내리막다가 올라가기라.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언젠가는.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 결정타를 지금 올림픽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렇죠. 결정타가 이제 올림픽 출전 좌절이 됐으니까 이거는 제 생각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정신이 바뀐 협회장이면 사퇴해야죠.
사퇴해야죠.
책임져야죠.
화성재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박수.
정신이 바뀐 게 좀.
아 근데 화성재 기자가 얘기하면 또 반대로 가는 게.
아니요, 저는 그 다른 것만.
4선 4선 갑시다.
하성윤 기자가 지금 사선에 섰는데.
네. 아니 근데 좀 심하긴 해요. 매번 똑같은.
그러니까 그때
소리가.
정혜성 위원장이 어이없는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지금 뭘 책임지고 있죠?
오늘 지금 녹음이 열리고 있는 시간에 전력 강화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대체.
책임을 안 지니까 네. 변화가 없죠.
진짜 너무 실망스럽네요.
진짜.
책임지겠다는 거는 전력강화 위원장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책임이 돼요? 책임지는
그렇죠?
게 돼요?
그건 책임이 안 되죠. 책임질 위치는 아니죠. 그
지금 지상파 방송사가 축구 때문에 지금 수십억을 날리게 생겼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수십억 그거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질 위치는 그 위에 있는 분이죠.
아 뭔가 비전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뭔가 팬들이 축구협회 바라는 거는 축구 잘하는 거 바라는 건
네, 그렇죠. 잘하는 거 바라는 거죠.
축구협회는 축구 잘하는 거 말고 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생각
들으시는 것 같다. 정신이 팔려있는 듯한데.
너무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A매치 국내 살 때마다 6만 관중, 만 원 관중하고 축구역이 막 이강인, 손흥민으로 네. 오르가니까
손흥민, 이강인 잘하는 게 축구협회가 잘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답답하다. 언제까지
사과문 내놓는 것도 참 한심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사과문 올리고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는 느낌 강하게 받았어요.
너무 한심해요 하는 거 보면
사과문 내용 보세요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그게 아니고 일단 전문교 회장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었죠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었죠 그 다음에 지금
말도 없어.
현안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잘 뽑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요
올림픽 못 나갔는데 국가대표팀 네. 별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분 안 쓴
한심하네요.
진짜 이거
하여튼 차기 감독에 대해서는 뭐 좀 윤곽이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그 전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도 얘기 이제 다 공개적으로 말 못하던 부분은 뭐 보도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파리 올림픽 본선만 가면은 거의 황순홍 감독이 유력한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뭐 네. 누가 생각해도 네. 누가 뭐라고 네.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가는 수순이죠. 근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파리올림픽만 가면 차기 A대표팀 감독 1순위가 될 텐데 왜 굳이 이거를
같이 하냐 그러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있었고 그 당시 얘기 들어보니까 황선홍 감독이 이렇게 원해서 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투잡을.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좀 강력하게 원했던 네. 권유했던 뭐 강요하진 않았지만 강력하게 권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강력하게 권유했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받아들인 결과는 당연히 황선홍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요구를 하고 했던 축구협회의 스탠스 이 생각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유력했던 황선홍과 홍명보 감독은 지금 취재 본 결과 좀 아웃이 된 상황이고 홍명보 감독도 최종적으로 거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뭐 K리그 한참 진행 중인데 네. 또 K리그 이동 경지도 떠났는데
그렇죠.
갑자기 대표팀 감독 맡는 거는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죠.
안 좋죠.
그 사이에 대회 기간 동안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영국이랑 유럽에 가가지고 7명의 외국인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영상 면접을 해서 추려서 3명, 4명 정도를 영국 가서 만나고 거기서 순위 1순위부터 이렇게 짜가지고 와서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나오면은 1순위와 협상 마지막 최종 협상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어진다면은 5월 초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감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남은 건 검증보다는 뭐 계약적인 조건 이런 게 맞아야 된다는.
그렇죠. 일단은 뭐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어떤 정도의 토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감독이 1순 그 면접을 하고 온 결과를 보고를 하겠죠. 거기서 1순위 오케이 이 사람으로 가자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바로 그 사이에 최종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미 가서 면접을 했다라는 거는 거기서 어느 정도 틀을 맞추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면은 마지막 조율 정도만 하겠죠.
지금 뭐 후보 군들이 몇 번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르나르 감독, 뭐 기니시오 감독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마치 감독까지 모두 나오고 있는데. 예.
르네르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사우디
감독이었죠. 아르헨티나 무너뜨렸던.
네.
상당히 좀 정열적이고 그 당시에 봤을 때 벤투가 이제 그만둔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차기 감독으로 저 감독 가도 괜찮겠다는 느낌은
네,
있었어요.
네,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마치 감독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황희찬 선수의 스승이었죠.
짧지만
마치 감독
미국인이고요.
맞아요. 젊잖아요 또.
예, 젊고 이 감독이 미국 감독이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은데 이 감독은 색깔이 확실해요. 공격 축구입니다.
아.
그냥
4?
마치 감독 굉장히 매력적인데 오스트리아 그 짤츠부르크 축구가 좀 매력적이잖아요. 굉장히 네. 굉장히 공격 축구고
미나미노 홀란드
그러니까요. 아~ 엄청난 그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짤츠부르크에서 성공해서 와서 독일
라이프치
감독도 했었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기 EPL 감독 리즈 감독까지 아, 했었고요.
감독. 네. 어, 마치 맞겠네요.
이 감독이 하게 되면은 이 감독 스타일은 4-2-2-2예요. 엄청나게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4-4-2가 아니라 4-2-2-2.
4-2-2-2. 그래서 재밌는 축구를 하는 감독이긴 해요.
4선까지 있네요. 4선. 네. 자, 아무튼 뭐
감독이라도
지난 건
제발.
지난 거고.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일단 뭐 어쨌든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좀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K리그로 갈까?
프리미어리그 잠깐 얘기하고 가시죠. 네. 손흥민 선수가 16호 골, 황희찬 선수가 11호 골을 넣었는데 일단 토트넘은 힘들어졌죠?
네, 힘들어졌죠.
챔스가
이게 상당히 챔스가 다음 시즌부터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32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4위까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간다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복잡한 거 다 빼고
이번 대회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이번 대회 유럽 대항전 성적이 중요합니다. 유로파 리그, 유럽 컨퍼런스 리그 결과까지 다 반영을.
아, 다 봐서
뭐 포인트를 따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제 리그별로 그렇죠.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렇죠.
네, 한 팀이 더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설명드릴게요. 32개에서 36개로 늘어나서 4장이 나오잖아요.
네.
4장 중에서 2장은 약간 그동안 1등에도 플레이오프로 가야 됐던 중소 리그 팀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나머지 2장이 뭐냐면은 그 아까 말한 3개 대회 있잖아요.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포함해서 그 3개 대회 총 성적을 따져가지고 유럽 리그 랭킹을 따집니다. 그래서 1, 2위 팀들에게 한 장씩 더 줘요.
1, 2위 리그에게.
1, 2위 리그에게. 현재 그 1위 리그가 리그에게. 이탈리아입니다.
아.
2위 리그가 분데스리가입니다.
아.
3위가 EPL이에요. EPL이 이번에 8강전에서 다 떨어졌죠.
아, 다 떨어졌구나. 그러면 어렵겠다.
그래서 더 그리고 어렵구나.
독일이 뮌헨이 올라가 있고
레버쿠젠도 지금 유로파 남아 있고
유로파 남아 있고 독일 팀들이 2위, 이탈리아는 뭐 AS 로마도 올라가 있고 많이 아틀란타도 올라가 있고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EPL이 3위인데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희박하게 진짜.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4강에 올라가 있는 아스톤 빌라가 우승을 하는 경우예요.
아스톤 빌라의 우승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토트넘이.
그렇죠. 아스톤 빌라가 우승을 하고 나머지 독일 팀 중에서 아무것도 결승에 가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영국 언론에서 그걸 따져봤을 때 확률이 1.1% 막 그렇게
여기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군요.
진짜 접어.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경우 EPL 5위 팀에게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일단 챔스 티켓 어려운 것으로 가시죠. 네.
일단 어려운 걸로 너무 어렵네요.
지금 5위인데 이제 두 경기 덜 치르긴 했지만 아스톤 빌라보다 승점이 7점 차.
7점 차.
네, 7점 차.
지난 경기에서 첼시하고 비겼잖아요.
미끄러졌는데 아스톤 빌라가.
아, 그러면 이제 딱 6점이 돼 가지고 어떻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자력 진출이 다 이겨도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갔습니다. 네, 근데 다 이겨야 되는데 남은 일정이 너무
빡세죠.
힘들어요. 첼시 지금 남은 경기들이 첼시, 리버풀, 벌리, 맨시티, 셰필드 뭐 요 순인데
벌리?
벌리?
벌리.
벌교 옆에 벌리?
벌리?
벌리 안 되나요? 벌리 넣어야 되나요?
벌리.
왜 니은을 니을로 발음하나요? 네. 벌리라고?
지금 셰필드는 이제 강등이 확정돼서 조금 동기부여가 약할 수 있지만 아직 번리는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분하거든요. 쉬운 경기가 없을 거다.
그리고 우승 경쟁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쉽지가 않죠. 상대 팀을 잘 못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찌됐든 손흥민 선수는 16호 골을 넣었고
네.
근데 PK 잘 찼어요.
잘 찼는데 토트넘이 경기가 참
안 되네요.
수비가 항상 문제예요, 토트넘은.
뻥뻥. 이제
너무 포스트, 올리니까 라인을 네,
포스텍 감독의 전술이 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세트피스에서 두 골을 먹은 게 얘기 나중에 좀 들어보니까 세트피스 훈련을 아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세트피스 상황보다 그 일반적인 플레이 상황에서의 수비를 좀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순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뭐 영국 현지에서도 워낙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득점을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최근 이렇게 좀 올라갈 듯 올라갈 듯 하면서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언론에서 뽑고 있는 건 메디슨의 부진으로 뽑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1등으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메디슨이 그 달에 몇 달이었죠? 8월인가 9월에 선수인가
케인이 그립지 않았죠.
네.
초반기에.
그 당시 아, 주장과 부주장이 엄청난 호흡 막 해가지고 우리가 했었는데
새로운
메디슨이 부상 털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 6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나 그럴 거예요.
부상 여파가 있나 보다.
손흥민 선수도 정말 최정범보다는 확실히 사이드에 섰을 때 공격력이 더 좋은 게 최근 경기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도 후반에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들어오면서 손흥민이 왼쪽 가고 좀 전반보다는 경기력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부상 히샬리송 계속 다치지 어, 또 메디슨 지금 부진하지 또 저기
우도기가
아예 시즌 아웃 됐죠. 수술로 참 여러모로
쉽지 않네요,
힘든 상황인데
그러게요. 다음 시즌은 그러면 유로파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스톤빌라가 우승을 해야죠.
우승을 하면 챔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차라리 일단... 챔스 가는 것보다 유로파 가서 우승에 가깝게 가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승을 하면 아스톤빌라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아마 절로 올라갈 겁니다. 유로파로 컨퍼런스 리그 우승.
아스톤빌라는 자력으로 챔스 갈 수 있잖아요.
아, 자력으로요? 네. 순위로?
4위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황희찬 선수는 부상을 털고 4개월 만에
와
멋진 골을 넣었고 어, 경기력이 뭐
네.
거의 올 들어 제일 좋았던 경기였어요.
네. 네.
대표팀 포함해서
그게 놀랐어요. 이게 4개월 만에 골 넣었는데 이게 11호 골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시즌
얼마나 초반에 많이
넣었던 거야. 어. 이제 부상 좀 제발 그만.
제발.
그 이전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가 취소했었잖아요.
헤더볼.
그거 반칙을 그렇죠. 했던 선수가 쿠냐예요. 이 팔 반칙을 했던 선수가.
맞아.
이번엔 쿠냐의 도움을 받아서 쿠냐가 미안해 하면서 도움을 해줬죠.
도움을 받긴 했지만 황희찬의 개인기로 넣었죠, 뭐 사실.
그렇죠.
그
특유의 접기. 아, 황희찬의 접기는
아, 그 접기는 저 톱 클래스예요.
사실 저, 제가 그 접기를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땐 뭔가 막 그렇게 액션이 크거나 뭐 낚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허벅지 힘이 엄청나되는 거죠.
아. 그렇죠.
제동을 잘 걸어야 되니까. 네. 보통 하면 체중이 쏠리니까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허벅지 힘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하체가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니까.
네.
자, 기대가 되고요.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와, 와우.
자, K리그는 아까 뭐 뽕피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
대전이 서울을 발랐습니다. 아주.
발랐다는 표현.
어, 주세종의 아, 네. 프리킥은 정말 예술인데.
아, 잘 빨려 찾았죠. 들어가는 줄.
잘 찾았죠.
예전에 동아시안컵이었나요? 뭐 이런 비슷한
주세종 선수가요?
네, 그랬던 것 같은 얼핏 기억이 그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와, 진짜 빨려 들어가는
어, 정말
줄.
멋진 골이었고 그리고 김승재 선수가 대전 이적 후 처음이죠?
네,
첫 골을
네.
넣었고
첫 골 두 번째 골을 다 넣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대전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대전이 선수가 정말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상자만 베스트 11의 절반 이상이 부상으로 나갔다고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오히려 골 넣은 주세종, 김승대 선수보다 주목받았던 선수가 한 명 있는 게 이준규라는 선수입니다.
아. 이준규?
이 어떤 네. 골이냐면은 그 김승규 선수가 첫 골 넣었을 때 그 직전에 슈팅했던 골대 강타고
아, 네.
김승대 선수가 골 넣었을 때
네, 김승대 네. 선수, 김승대가 골 넣었을 때 그 네. 전에 슈팅했던 선수 이 선수인데 2003년생이거든요
아.
배준호 선수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대구전에서 이 직전 경기에서 K리그 데뷔를 했는데 거기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온 케이스인데 정말 드리블 기술적인 드리블하고 전지 패스가 좋은 선수인데 주세종 선수랑 확실히 이날 서울 경기에서 미들 싸움에서 이겼던 게 이준규 선수가 버텨줬던 거예요.
주세종 선수가 조금 더 지켜주고 네. 뭐 패스 뿌려주는 역할이면 이준규 선수가 좀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이 선수가 네. 공격 진영 패스가 11개로 팀 내 1위였거든요.
오.
근데 이 선수 스토리를 살짝 봤더니 대전 유스팀 출신인데 지명을 못 받고 K3, K4까지 갔다가 아~ 마지막이나 심정으로 올 시즌 앞두고 대전에 테스트를 받았는데 거기서 통과한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생겼네요.
2월 달에 테스트 받고 입단해서
와, K4까지 갔는데
못 나오다가 부상자가 많으니까 딱 대구전에 나왔는데 대구전뿐만 아니라 이 경기에서 두 경기에서 확실한 인상을 심어준 거예요.
기회를 확 잡았네.
일단 대전이 뭔가 터닝포인트를 찾은 것 같네요. 서울을 통해서
예, 예.
서울은
서울이
뭐
좀 발판을 많이
예, 맞아요, 맞아요. 전북의 발판도 마련.
서울은 있고. 지금 자이로 드롭 타는 중.
아니 지금 보니까 대전이랑 승점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예, 9점
깜짝 놀라요.
그리고요
최근에 이긴 적이 아니, 최근에 이긴 적이 없는데
그렇긴 한데.
그리고 서울이 대전에 약했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네 경기에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서울은 지난주 전북에도 약했잖아요.
전북에는 7년 동안 약했고요.
네.
예. 네. 서울은 김기동 감독이 확실히 이제 테스트 무대에 쓴 것 같긴 한데 이 수비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러니까 골을 너무 많이 허용하더라고요.
지금 3연패를 하는 기간 동안 실점이 10개예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시작된 시점이 김주성 선수의 부상과 통하거든요. 부상 이후에 나간 다음부터 그런데 정말 그 선수의 역할이 컸나 봐요. 그러네요. 이 팀에는 그 이후로 수비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오스마르 떠나 보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랜드에서도 찾아올 수도 없고.
같은 서울인.
자 그리고 울산 경기가 아주 짜릿했습니다.
아유 재밌더라고요.
제주의 선제골 야.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또 머리 짧게 깎고 나와서.
깎은 머리로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동경 선수의 머리 깎은 거는 이동준에 비하면.
거의 삭발 수준.
이동준 선수는 해병대 가요? 머리를. 엄청나게 깎았는데.
시원하게 밀었나봐요.
다시 조금 더 잘라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선수들이 길어요. 이동경 선수한테
이동경 선수는 좀 멋을 냈고
더 잘라라.
이동경 선수한테 너 들어가면 또 잘린다 얘기했대요.
근데 워낙 그 전에 머리 스타일이 좀 요 근래 힙하게 했잖아요.
노란 레게, 머리 아니
약간 힙합처럼 아닌가? 돼 있었는데 빠마 세게 해가지고
홍명보 감독님이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가족들과 떠나기 전날까지 이렇게 잘하냐.
가족들과 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동경이 뛰겠다고 하고 머리까지 자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해요. 홍명보 감독이.
와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하기 있나요?
그러니까요.
진짜 보내기 아까울 것 같아.
지금 득점 도움 다 1위죠.
그렇죠. 저는 울산이 그 지난 주중 경기 있었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네. 거기서 연장 승부 특히 또 막 비가 막 엄청 오는 날이어서 체력적인 낭비가 심했을 거라 요 김태원 선수 제주의 김태원 선수가 골 넣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 울산이 잘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바로 케빈 선수 멋있게 골 넣고 이동경 선수가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아 울산이 확실히 강해졌다.
그러게요. 이동경 선수는 그러면 훈련을 4주 받는 건가요?
그게 제가 예전에 나와서 연말에 후회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무 쪽에 알아보니까 그 관행을 없앴대요.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훈련 받고
4주
4주 훈련은 받고 6월 달 정도에 그렇죠 이제 팀에 합류하는 거죠.
또 합류하면 또 약간 몸들 만들어야 되고
시간 두 달 봐야 되겠네.
젊으니까 금방 할 거예요.
득점한 경쟁은 쉽지 않겠네요 일단.
파이팅.
자 그리고 전북은 전북과 대구 정말 재밌었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야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이 터지면서 대구가 비겼습니다. 무승부 2대 1. 그리고 놀라운 게 그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 넣은 선수들이 20살 19살 선수들이에요.
나란히 데뷔골을 쳤죠.
네, 처음 들어보는 선수들인데 야 대구가 이런 식으로 또 돌파구를 마련하는 건가요?
대구가 딸깍 축구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점유율이 40% 넘으면 진다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 이번에 완전히 압도하지 않았어요? 압도하진 아니지만
54요,
앞섰죠.
그 3백을 기반으로 한 축구 최원건 감독의 축구 큰 틀은 유지를 했어요. 박신인 감독이 유지를 했는데 약간 디테일한 걸 잡은 것 같아요. 거기서 공수전환을 한 거에 있어서 전진으로 중앙으로 빠르게 넣어주는 패스를 많이 연습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경기가 통했는데 점유율이 54%인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54요.
아니, 슈팅이 23개예요.
그러니까. 네. 그 대구가 그 오히려 이날 경기에서 전북이 딸깍 축구라고 할 정도로 전북이 역습을 했었고요. 그 에르난데스 두 번째 골 같은 경우가 딸깍 축구였죠. 대구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그 후반에 선수들이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 넣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그거는 확실히 제 생각에는 새로운 감독 효과이긴 하고요.
좀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네, 대구 경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해요. 점유율을 높여서 그 세밀함을 딸깍이 아닌 세밀함을 다져가는 과정이 얼마나 달까? 일단 첫 경기는 그래도 성공적이었죠. 거의 승리나 다름없는 무승부였죠.
이제 뭐 탑팀도 대구가 달라진 걸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할 것이고요.
참 이번 시즌은 그러니까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고
예측이 안 돼요.
계속해서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는 지금 최하위로 떨어졌거든요.
광주 어떻게 하실까요?
골대 세 번 맞았어요. 골대.
근데 골대 너무 많이 맞더라고요. 이게 참 안 되는 날이었나 봐요.
골 때리는 광주가 됐어요 지금.
우리 요새 광주 경기하면 그냥 감독 멘트만 보면 딱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했나요?
골대를 세 번 했잖아요.
네.
제가 운이 없는 놈이라 팀에도 운이 없습니다.
또 내 탓이요.
네.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팀에 운이 안 따라주는 거고 선수들은 자신 있게 잘했다. 네.
근데 아니, 광주가 보면 공격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는
이날 괜찮았는데
이제 수비가 너무 부실하고
네.
상대 역습에 뻥뻥 뚫리는 게 좀 있고 공격의 세밀함이 좀 많이 떨어 골 운도 좀 없고
결정력이 안 좋았나
그렇죠.
봐.
광주 수비 현재 광주가 수비가 최고 문제인데 지난 시즌에 센터백 버텨줬던 아론과 티모가 나가면서 그 자리에 이제 대체 선수들을 뽑았는데 그 선수들이 좀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갔던 호주 대표 포포비치가 돌아와서 이날 경기 뛰었고요. 그 파트너로 누가 맞추냐면은 허율 장신 공격수를 센터백으로 변신시켰어요. 지금 그 정도까지 지금 중앙 센터백 준비를 쓴 거예요.
쥐어짜고 있는 거구나.
쥐어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가 지금 개막 후 두 경기 승점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큰일 났네. 사실 이번에 또 그 울산 아챔 경기 때문에 한 경기 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재충전 다시 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현재 걸로 그 분위기도 좋았는데 수원 FC가 아주 잘 따라붙으면서 3연승 수원 FC는.
자, 극장 지난 경기도 극장 이승우 선수의 PK 극장골로 이겼다가
이번에도 극장골로 이겼고 지금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 FC가.
그 김천 포항 울산 제외하고 중위권은 진짜 뭐 한 경기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순위가 워낙
계속 바뀌고 있어요.
김천은 또 강원을 1대 0으로 이기면서 또 선두를 지켰는데 이동경과 이동준이 또 4주 후에 돌아오면
김천 든든하다.
야, 이동 라인.
이동 라인.
아, 이번에 시즌 막판까지 가겠는데요. 김천의 상승세가. 네.
진짜.
진짜 튼튼하다. 튼튼해 김천. 그렇죠. 다른 감독님들 부러우시겠어요.
어 이거 이거 거의 뭐 그거 저기 레알 마드리드 그렇죠. 아닌가요? 거의
이날도 골 넣은 선수 이종민 선수 그때 골세븐
쳤던
선수가 이번에 끝까지 밀어 넣어서 넣었었죠.
곧 제대로 앞두고 있죠.
네. 네.
자 이번 주는 K리그가
주중 경기도
두 경기씩 있잖아요.
오늘도
있어요.
오늘은 당일날 저녁에 있고 내일도 있고요.
주말 경기 토토 하시죠 주말.
아 어린이날 야우. 매치이죠.
서울 울산 매치. 경기다.
직관 가야죠. 직관 갑니다.
서울 울산 서울.
울산도 안 잡 못 잡은 지 오래된
어린이에게 아픔을 주지 말자. 서울.
근데 울산이 이길 것 같아요.
아, 이동경 빠졌잖아.
아 이동경이 빠졌지 참. 근데 뭐 이동경
탈동경 효과 있지 않을까요? 탈동경
탈도쿄. 저 서울 가겠습니다.
전 무승부 가겠습니다.
저 울산이요. 포항대 전북. 포항대 전북? 아 태아 드라마냐.
포항.
저 무승부.
전 전북이요.
저 포항.
수원 다행이다 성룡이하고 틀려서.
수원 FC 대 강원.
강원.
아 강원. 요새 강원 잘하지 않나요?
네. 저 지금 모르시나요? 선배 반대로 찍고 있습니다.
저 수원 FC.
누구 하나 죽는다.
김천 대 인천. 어 천천이다. 김천 대 인천. 인천 대 인천.
김천.
인천.
김천 대 인천 인천?
네. 선배 김천 찍으셨으니까.
저 김천.
우리 다섯 개씩 맞추는 거 아니니?
김천 대 인천? 김천. 제주 대 대구.
제주.
우리 김학범 감독님 표정 많이 안 좋으시던데.
최영준 선수가 십자인대 나왔어요.
너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시즌 다 날렸었는데.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두 번째를 다치신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오른쪽 십자인대 나와서 7개월 동안 재활한 다음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7개월 다음 지난 지금 왼쪽이 나왔어요.
너무
십자인대 정말
네.
너무 힘든 부상인데 그거.
네. 맞아요. 제주.
제주 힘내요. 제주 승.
전 무승부.
광주 대 대전.
광주 진짜 이길 때가 되긴 했는데.
광주.
저도 광주.
그럼 제가 대전할게요.
저 무승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못 이기면 안 된다. 광주는. 근데 광주는 홈 원정을 안 가리니까 공 경기라도 사실 특히 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잔디도 조금 안 좋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